언젠가 한 번은 모든 것들과 화해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처와 화해하지 않고서는 그 상처에 남겨진 흉터를 지울 수 없습니다. 힐데가르트 폰 빙헨은 인간의 과제를 자신의 상처를 진주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상처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기기를 멈출 때에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모욕했던 이들에게 분노하기에 앞서 당신의 상처와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음악이 흐르는 책방 박원입니다. 11월 15일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 노리플라이의 뒤돌아보다 였습니다.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렇게 오프닝으로 들으니까 또 마음이 좀 더 차분해지는 것 같고요. 오늘 원책방 문을 열어준 글, 네, 신부님이자 작가로 유명한 분입니다. 안젤름 그린의 머물지 말고 흘러라 중에 한 대목이었습니다. 물론 뭐 나한테 문제의 원인이 있을 때도 많죠. 사실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는 것만큼이나 더 많이 있을 텐데, 근데 가끔은 진짜 나는 아무런 잘못을 아무리 생각해도 하지 않았는데 황당하게 억울하게도 상처를 받게 되는 날이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상처를 주고 상처받는 일의 연속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 아무 상처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이 애초에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때문에 이 상처가 난다면 이 상처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그냥 흉터로 남길 것이냐, 아니면 그 오프닝에서처럼 진주로 만들 것이냐는 또 내가 노력하기에 따라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고요. 저는 상처를 흉터로, 예, 만들어 놓죠. 예, 그래야 그 흉터를 보면서 혹은 그 흉터가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이렇게 욱신욱신 되면, 네, 복수해야지 나한테 흉터를 낸 사람들한테.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어떤 상처도, 네, 잘 아물게 하지 않습니다. 네. 심지어 저는, 예, 이렇게 상처를 일부러 내잖아요. 네, 이렇게 예술로 승화하긴 하지만. 또 뭐 억울한 일이요? 억울한 일. 저는, 네, 억울한 일을 뭐 개인적으로 당했다고 처음엔 생각을 하다가도 뒤엔 항상 생각해봐요. 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나도 누군가한테 그렇게 내가 지금 억울하다고 느끼는 감정을, 네, 누군가한테 하지 않았는지, 네,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없진 않더라고요. 네, 그러면 조금, 네, 또 그렇게 억울한 일들이 너무 억울하지만은 않구나, 그 사람도 뭐 사정이 있겠구나 정도까지는 생각은 들지만 열받는 건, 네, 잘 쉽게 내려가지 않죠, 여러분. 네, 다 똑같습니다. 뭐 제가 여기 DJ라고 뭐 한 시간 동안 혼자만 떠든다고 해서 뭐 굉장히 뭐가 뭐 머리가 좋다든지 아니면 경험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만 이렇게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당하고 막 마음 상하고 하는 것처럼 저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날이 있고요. 이렇게 상처받은 경험도 좋고요. 아니면은 상처를 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니까 좀 극복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저도 나중에 상처받았을 때 조금 연고처럼, 네,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BS 인터넷 반디, 스마트폰 어플 반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 샵 1045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원책방에서 또 준비해놓고 있는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을 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반자카파입니다. 그런 밤. 네, 어반자카파의 그런 밤 듣고 왔습니다. 지금 그 이제 타방송에서 하고 있는 드라마의 이 OST로도 삽입이 얼마 전에 된 노래죠. 저도 그 드라마 상에서 아직 만나보지 못하고 따로 이제 또 우리 친한 동료들이 나왔기 때문에 들었는데 또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정말 어반자카파만의 감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과 에세이가 있는 이 시간 EBS FM 음악이 흐르는 책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에세이를 읽어볼 순서입니다. 이번 주 책은요. 네, 이 나무 생각에서 나온 에리 프롬의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 라는 책. 네, 어제부터 만나고 있죠. 제가 요즘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 책이에요. 네, 제가 이런 책을 좋아합니다. 가볍고 어려운 책. 네. 아,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제가 그 똑똑한 사람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네, 제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런 겁니다.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길 것 같아서. 네. 그 중에서 오늘은 또 현대인의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다라는 제목의 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깊은 무력감에 빠지면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력감은 외부의 자극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 그에 관한 이야기 지금 들려드릴게요. 무력감의 또 다른 중요한 결과는 공격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는 무능력이다. 그 공격이 신체적 공격일 경우 약간 특수한 신체적 무력감을 느끼기도 한다. 종종 위험이 닥쳤는데 자신의 신체적 힘을 전혀 사용할 수 없어서 마비된 것처럼 꼼짝 못하고 저항할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체적 방어를 못하는 무능력보다 이 온갖 다른 종류의 공격에 저항하지 못하는 무능력이 훨씬 더 심각하다. 부당하건 정당하건 자신을 향한 모든 비난, 비판을 그냥 감수하고 반론을 펼치지 못한다. 때론 그런 일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 때도 있지만 방어하기 위한 말은 한마디도 할 수 없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부당하게 비난, 비판당한다는 사실을 느낄 수조차 없고 이 모든 비난, 비판을 정당하다고 느낀다. 심지어 이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무력감은 사물에 대해서도 나타난다. 익숙하지 않은 모든 상황에서 이 완전히 속수무책의 기분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낯선 도시에 도착했는데 혼자 아무것도 해내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나 이 자동차가 고장났는데 어디가 원인인지 살펴보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다. 혹은 등산을 하다가 작은 시냇물을 만나 건너야 하는데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 뛸 수가 없거나 필요한 상황에서도 이불을 펴거나 요리를 할 수 없다. 네, 커피 소년의 That's Nothing. 네, 듣고 왔고요. 에리 프롬의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 중에서 한 대목 읽어드렸습니다. 이, 우리가 뭐 요즘은 굉장히 또 뭔가 대중적인 단어가 된 것 같은데, 이 공황장애도 어쩌면 이 무력감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뭔가를 다 피하고 싶고, 이 뭔가 막 사람들이 많은 공간, 뭔가 좀 복잡한 공간에 가면, 이런 식은땀이 나고 막 탈출하고 싶은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런 무력감에서 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 온몸을 뭔가 꼼짝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끼면 얼마나 황당할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가 이 오늘 이 대목을 보면 아직 그 무력감의 그 진짜를 아직 맛보지 못한 예시들. 네, 여기 보면. 그 자동차가 고장났는데 어디가 원인인지 살펴보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다. 이 진정한 무력감이 많은 사람은 택시를 부르죠. 네, 자동차를 끌고 나가지 않습니다. 네, 혹은 등산을 하다가 작은 시냇물을 만나 건너야 하는데 이 대목에서도 또 저는 손을 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등산도 가지 않고 이불을 펴야 되는 상황에는 그냥 바닥에서 자고 네 요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심지어 시켜먹는 것도 지겨워서, 네, 정말 아무것도 먹지 않고, 네. 제가 그 정말 예전에, 지금은 진짜 아닌데요. 정말 예전에 그 너무너무 귀찮은데 집에 물이 없는 거예요. 네. 물이 없어서.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수돗물? 이런 걸 먹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심지어 수도 요금이 밀려서 물도 안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살던 곳이. 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냉장고에 있는 그 고드름 같은 거 있죠. 그 성애인가요? 예. 거기에 입술을 대고, 예, 이렇게, 그 갈증을, 예, 어떻게 좀 날려버렸던 그런 기억이. 절대, 예.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그게 어릴 땐 잘 모르고 그냥 물 그런 건 줄 알고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또 몸에 안 좋은 거였더라고요. 네. 이 원책방을 듣고 계시는 혹시 그, 이렇게 어린이분들은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목소리에서도 좀 제가 되게 무기력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 에세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에세이를 최대한 잘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요즘에 가지고 다니면서 진짜 조금씩 조금씩 읽어보고 있거든요. 이 책을. 네. 그래서 좀 더 잘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노래 한 곡을 듣고 올게요. 네. 씰입니다. Wishing on a Star. 네, EBS FM 음악이 흐르는 책방 씰의 Wishing on a Star 듣고 왔습니다. 음악은 좀 그래도 뭐 무기력한 음악은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음악이 흐르는 책방 매주 토요일에는요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을 에세이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SML, Saturday Music Letter 이 노래에 관련된 사연은 물론이고요 이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든 골치 아픈 이야기 뭐든 가능합니다. 이 듣고 싶은 음악과 함께 사연 남겨주세요. 이 방송에 채택되면 제가 직접 그린 사연 맞춤형 그림 엽서도 보너스 선물로 돌아갑니다. 이 홈페이지 SML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이 에세이가 되는 이곳은 오후 4시만 되면 문을 여는 음악이 흐르는 책방입니다. 우연히 꺼낸 그 책의 어디쯤 음악이 흐르는 책방 박원입니다. 파면 팔수록 더 재밌는 우리 마음속 이야기 심리에서 읽기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오늘도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의 책 지혜의 심리학 읽어볼 건데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동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동기도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해요. 이 바로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인데 이 무언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하게 하는 접근 동기라면 이 좋지 않은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일하게끔 하는 것 그건 바로 회피 동기예요. 좀 감이 안 오신다고요? 그럼 낭독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알려드릴게요. 예방주사를 아이에게 맞힐 때 부모가 여간 애를 먹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은 주사를 맞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친다. 이럴 때 접근 동기에 호소하는 건 아무 효과가 없다. 평소 아이가 좋아하는 것으로 달래보아도 별다른 소용이 없으니 부모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움이 배가 될 수밖에 없다. 큰딸이 3살을 갓 넘은 시기에 소아과에서 그런 일을 겪었다. 유학 시절이었는데 의사와 간호사 앞에서 다소 망신스럽기까지 했다. 그런데 갑자기 접근 회피 동기 이론의 개발자인 토리 히긴스의 표정이 뇌리를 스쳐가며 묘안이 떠올랐다. 이 경우에는 회피 동기를 한번 자극해봐 하면서 나는 딸을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시원아, 너 이 주사 지금 맞을래? 아니면 아빠한테 더 세게 맞을래? 이 말을 들은 시원이는 침대 쪽으로 달려가 주사를 맞기 위한 자세를 취했다. 대성공이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소아과 의사도 워낙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기에 그 뜻을 단박에 알아채고 내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냈다. 소란스러움을 단 한마디로 제압한 나는 진료실을 나오면서 의사에게 전공이 심리학입니다라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동시에 우리는 유쾌한 웃음을 터뜨렸다. 유승우와 유연정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듣고 왔습니다. 이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의 지혜 심리학 중 일부 읽어드렸고요. 이 심리학자라면 아이들 심리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육아에 나름 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물론 이론과 실제가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이 어쨌거나 낭독에서는 회피 동기를 적절하게 활용한 예를 소개해드렸는데 이 그렇다면 접근 동기는 어디에 유용할까요? 이 은퇴 설계 프로그램 같은 것에 유용하다고 합니다. 이 생각해보면 은퇴 설계 프로그램의 컨셉이나 이 광고는 모두 이 접근 동기에 호소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지금 당장은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은퇴 후 삶을 위해 열심히 또 돈을 네, 모으게 하고요. 정리하면은 이런 겁니다. 장기적인 성과를 내려면 접근 동기가 적절하고 이 단기적인 성과를 내려면 회피 동기가 더 큰 힘을 발휘한다. 네, 요렇게 기억만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은 뭐 접근 동기는 전혀 먹히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네. 저는 그 제 주변에 이제 보험 이런 관련하는 일을 하는 친구들이 이제 좀 몇 명 이제 생겨났고 있고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유일하게 아무것도 들지 않은 네, 친구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저는 네, 친구들이 막 그 얘기를 해요. 너가 나중에 지금 이렇게 뭐 준비를 해놔야 나중에. 나는 그냥 나중엔 나중에 생각할게. 항상 이런 식으로 네,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접근 동기를 다 회피해 버리거든요. 네, 저한테는 그게 회피 동기인데요. 뭐 저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회피 동기에 오히려 더 잘 설득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더 고생하기 전에 이거 빨리 해 하면은 저는 네 제가 진짜로 예전에 아까 에세이 심리 책 읽으면서 뜨끔했던 게 저는 맞을래 하면 말을 들었어요. 네 너 지금 맞을래 이러면 네 근데 또 진짜 맞잖아요. 그럼 말 안 들어요. 일단 맞을래까지만 하면 저는 말을 굉장히 잘 듣는 학생이었습니다. 뭐 오늘 또 심리 에세이는 여기까지 만나보는 걸로 하고요. 제가 골라온 추천곡 한 곡을 들려드릴게요. 그 요즘에 이 팀의 그 우리 이제 한국에 있는 팬분들 그 커뮤니티 사이에서 내한으로 올 것 같다 내년에 약간 이런 소문들이 돌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기쁜 마음에 오늘 그 콜드플레이의 음악을 한 곡 가지고 왔습니다. 네, 1집에 네, 옐로우 가지고 왔고요. 뒤이어서 후바스탱크의 더 리즘까지 두 곡 만나볼게요. 네,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제 추천곡이었던 콜드플레이의 옐로우 그리고 후바스탱크의 더 리즘까지 두 곡 만나봤고요. 청취자 사연을 좀 볼게요. 장흥미 씨가 동생이 수능이 코앞인데 공부를 안 해요. 공부하라고 말해주세요 라고 며칠 전에 온 사연이긴 한데요. 이 사연을 소개를 해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이제 수능이 진짜 내일모레죠. 우리가 보통 뭔가를 얘기할 때 야 내일모레야 금방 와 이러는데 정말 내일모레잖아요 수능이. 근데 저도 그 예전에 저도 수능을 두 번 봤던 사람으로서 예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때는 진짜로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 이때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좀, 벼락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어쩌면 동생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부를 너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겠죠? 네, 아닐 것 같아요. 그래도, 네, 그, 어떻게 보면 컨디션을 좀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 믿어주고 동생을, 네, 네가 잘 보든 못 보든 우리 흥미 씨의 동생인데 뭐 응원해야지 어떡해요. 네, 그 수능 보고 성적표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잘 해주세요. 네. 아무튼 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수험생분들이 좀 있으려나요? EBS 라디오니까 그래도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저는 딱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시험이라는 거 앞에서 100%, 120%를 발휘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평소보다 조금은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떨리잖아요. 시험인데. 네. 근데 그게 모두가 다 그러니까요. 예.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뭐, 나만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그동안 준비한 거에서 최대한 100% 가깝게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네. 조금 더 긴장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시험 끝나고 신나게 놀아야죠,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만까지만 참으면 정말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재밌게 놀 수 있어요. 며칠간은. 네. 저는 박원이고요. 여기는 오후 4시만 되면 문을 여는 음악이 흐르는 책방입니다.
좋아한다는 말보다 좋아하는 마음 먼저 생각한다는 말보다 네가 먼저 생각이 나. 음악이 흐르는 책방 박원입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 읽고 싶은 이야기, 박원의 밑줄 긋는 남자. 똑똑해 보이려고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야. 그런 행동을 하면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돼.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야. 사람은 거북이처럼 자기 안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어야 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의 한 구절, 청취자 정세별 씨께서 밑줄 그어주셨습니다. 예, 오늘 한 이야기가 정말 내 이야기였는지 아니면 동의하는 누군가의 생각은 아니었는지 차근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 이야기를 한다는 건 생각보다 어렵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마른 곳 자신이며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네, 밑줄 긋는 남자, 오늘은 청취자 정세별 씨가 그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원책방 청취자들과 나누고 싶은 문장, 밑줄 긋는 여자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음악이 흐르는 책방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맑을 땀에서 콜로니 자켄들, 그린잎에서 비타민 에이스 모이스처 세트, 1kg 커피에서 드립백 선물 세트,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 영양제, 상호학기에서 세고베 통기타, 복합 문화공간 에무시네마에서 영화 관람권, 톡톡 튀는 감성 엔돌핀 후추통에서 2017년 다이어리 또는 러블리 유선노트, 나무 생각에서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 진성북스에서 지혜의 심리학을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남산예술센터에서 올려지는 연극 파란나라 초대권, 대학로 아트원 시어터에서 올려지는 뮤지컬 마당을 나온 암탉 초대권을 드립니다. 이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요, 원책방 홈페이지 공연 신청방에 글 남겨주세요. 네, 원책방 오늘 마지막 노래 박효신의 Beautiful Tomorrow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음악이 흐르는 책방 주인 박원이었고요. 내일도 4시에 책방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